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에이 책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공격이라며 이는 진주만 공습이나 9.11 테러보다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미국이 최악의 공격을 헤쳐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염병은 지난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과 2001년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폭파시킨 9.11 테러보다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일 기준 미국에서는 약 122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진주만 공습 당시 미국인 사망자 수보다 29배 많으며 9.11 테러 사망자보다 24배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 태스크포스에 더 많은 사람들을 투입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대통령의 전쟁 개시 권한을 제한하는 의회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의회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말았어야 했다며 결의안을 지지한 공화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결의안은 오는 11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으로 매우 모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노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적대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신이 이를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과 관련해 중국의 조사팀을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판케르크 호버 세계보건기구 신종질병팀장은 6일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과 관련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가로 살펴보기 위해 조사팀 파견을 놓고 중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리아 팀장은 지난해 12월 프랑스의 한 폐렴 환자가 검사 후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언급했습니다. 또 12월 중국 우한에서 어떤 감염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추측하고 싶지 않다며 지금은 발병을 조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은폐했다고 비난하며 대유행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6일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중국이 선택할 수 있었지만 발병을 은폐하는 쪽을 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첫 발병을 발표하기 전 인터넷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고한 중국 우한시 한 의사를 문책한 조치 등 초기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 간 긴장 상태는 전 세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중국 주재 유럽연합 EU 대사가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샤피 중국 주재 EU 대사는 7일 미중 갈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다국적 협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긴장을 완화하고 세계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경제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매일 전략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런 긴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협력 정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라크에 이란산 가스와 전력 수입을 허용하는 면제 조처를 결정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6일 몰스타파 알카드히미 이라크 신임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라크 정부의 성공을 돕기 위해 이란의 전력을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120일 동안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런 조처가 올바른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실직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7일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약 320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로 경제활동이 주춤한 이래 7주 동안 실업수당 누적 신청 건수는 3,300만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근로자의 2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 공항에서 새로 생긴 예절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승객들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건데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비행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승무원은 이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조종사, 고객 서비스 상담원을 비롯한 경사로 직원들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델타, 사우스웨스트, 알래스카, 프론티어, 제트블루 등 항공사들은 모든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델타와 제트블루는 체크인 시점부터 비행기가 출발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승객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위생티슈와 손 소독제를 나눠주는 항공사도 있는데요. 승객들의 체온 확인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애틀 북부 워싱턴 에버렛에 있는 작은 공항에서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승객들의 체온을 검사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체온이 섭씨 37.5도를 넘는 승객은 2차 검사를 받게 되고 여행이 금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비행기 이용 고객들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공항과 항공사, 연방기관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칸 아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인물 아메리카가 이어집니다. 오늘 인물은 스페셜 올림픽을 창설하는 등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여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18도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저녁부터 황해도와 평안남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남도와 황해도는 30에서 80mm, 평안북도, 평안도와 함경북도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2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와 서해 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2도, 신의주 12도에서 1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2도에서 24도, 함흥 10도에서 20도, 청진 지역은 8도에서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베니킹의 노래죠. 당신이 내 곁에 있어주는 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Stand by me 들어보시죠.
as you stand, stand by me. So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Stand by me. Stand by me. If the sky that we look upon should tumble and fall, or the mountain should crumble to the sea, I won't cry, I won't cry, no, I won't shed a tear, just as long as you stand, stand by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합의 이행 여부에 관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가 총리 공백 6개월 만에 새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합법적으로 연립정부를 꾸릴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미국 간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 간 체결된 무역합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월에 1단계 무역합의를 타결했는데요. 중국이 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보고서가 앞으로 1, 2주 안에 나올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양국이 무역 합의를 체결한 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 전이었죠?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18개월에 걸친 무역 전쟁을 마무리하고 지난 1월 15일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중국이 약속했던 미국 제품 구매 수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국이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중국이 향후 2년간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를 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환율 조작 금지, 시장 개방 확대 등 조치를 취하는 대신에 미국은 중국에 매겼던 최대 25%의 관세를 축소나 철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점을 챙기고 나선 거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많은 미국산 농산물을 사들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미국산 제품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제품, 에너지, 서비스 등도 다 대상이라면서 앞으로 나올 보고서에 이런 부분 역시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이 점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두 나라가 체결한 합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약속을 잘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바로 그 점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1단계 합의 내용을 보면요. 중국이 합의를 위반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없애거나 또는 축소했던 보복 관세를 원상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과 2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중국 내 생산활동이 거의 마비됐었기 때문에 중국이 무역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지금의 국제적인 사태가 벌어졌다고 비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사태 초기에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또 사실을 덮으려고 해서 사태를 더 키웠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있는 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증거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한 증거가 담긴 보고서도 작성 중이라면서 이게 곧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중국에 신규 관세를 매길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은 미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미국 정치인들이 근거도 없이 이걸 중국 책임으로 돌린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화추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중국이 현장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이 국제 전문가들도 정확한 사실 규명을 위해서 현장 접근이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서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가 우한연구소라는 엄청난 증거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6일에는 우한연구소가 발원지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식으로 수위를 좀 낮췄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의 조사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WHO가 중국 정부와 조사단 파견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반 케르크 호버 WHO 신종 질병팀장이 6일 화상 브리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확한 원인 규명이 관건이라면서 중국 정부와 이 조사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가 오랜 정정 불안 끝에 드디어 내각을 출범시키게 됐군요.
네, 이라크 의회가 7일 무스타파 알카드히미 총리 지명자를 신임 총리로 승인했습니다. 이라크 의회는 또 이 카드히미 신임 총리가 제출한 내각 명단도 승인했습니다.
거의 반년 만에 이라크가 지도부 공백을 메우게 된 거죠?
네, 이라크가 지난해 10월부터 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부패와 실업난 그리고 열악한 공공서비스 등이 항의하는 시위였는데요. 주로 수도 바그다드와 대부분 남부 시아파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시위가 점차 전국으로 퍼지면서 결국에는 아델 압들 마흐디 총리가 지난해 11월에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전국 혼란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마흐디 총리가 새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다가 지난 12월에 물러났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내각 구성을 둘러싼 이 정파 간 갈등 탓에 새 총리 후보자 두 명이 연거푸 사퇴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카드히미 총리가 세 번째 지명자였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카드히미 신임 총리가 제안한 내각도 완전체로 출범하는 건 아닙니다. 이라크 의회가 여러 장관 후보들 인준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이 카드히미 신임 총리는 석유부와 외교장관 등 나머지 장관직 인선은 추후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카드히미 신임 총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 현재는 정보부 장관이었고요. 언론인 출신입니다. 주요 매체들은 이라크 관리들 말을 인용해 카드히미 신임 총리가 실용주의자이고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카드히미 신임 총리 인준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카드히미 신임 총리와 통화를 하고 내각 출범을 축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카드히미 신임 총리 정부가 출범하게 됐는데요. 카드히미 신임 총리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신임 총리는 이라크 안보와 부흥, 안정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라크가 유가가 크게 떨어진 데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쳐서 경제가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카드히미 총리는 또 지난 1월 이라크에서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4령관 암살 사건 이후에 악화된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도 주요 과제 중에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정국이 연립정부 구성 문제로 장기간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문제 해결에 다가섰다는 소식이죠?
네, 이스라엘 대법원이 6일 베냐민 네타냐후 현 총리가 부패 혐의로 기소된 상태지만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곧 재판을 앞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 부패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오는 24일에 재판이 열립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자신이 정치적 마녀사냥의 희생자라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연정 구성 문제에 개입한 걸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기소된 사람은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할 수 없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현행 이스라엘 법을 보면요. 이 기소된 정부 부처 수장은 반드시 사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조항이 총리한테도 적용되는지 또 재판을 받는 총리가 이 정부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대법원이 기소돼서 재판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걸 허용한 겁니다. 대법원은 의회 구성원인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를 꾸리는 것을 막을 어떤 법적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의 결정이 네타냐후 총리의 유무죄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은 이 무죄 추정 원칙이 네타냐후 총리한테도 적용되지만 이번 결정이 정직성에 반하는 혐의의 심각성과 기소된 총리가 불러온 어려움을 모두 없애주는 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 장애물은 모두 없어진 건가요?
네, 원래 의회 표결이 남아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의회도 7일 이 표결로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를 구성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정치권이 1년 넘게 연립정부 구성 문제로 표류했었죠.
네, 의회 의석 120석을 두고 총선을 했는데요. 이 과반을 기록한 정당이 나오지 않아서 연립정부 구성이 시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연이어 실패함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무려 3번이나 총선을 치러야 했습니다.
지금 여당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익 성향의 리쿠드당인데요. 연정 대상은 청백당이죠.
그렇습니다. 이 리쿠드당이 이 베니 간츠 대표가 이끄는 중도 성향의 청백당 그리고 이 청백당 연합 세력과 권력을 분점해야 합니다.
간츠 대표는 애초에는 네타냐후 총리 밑에서는 절대로 일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츠 대표는 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사람하고는 절대로 일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었죠. 네. 그래서 연정 구성이 매번 어려움을 겪다가 여러 번 무산됐었습니다.
하지만 간츠 대표가 마음을 바꿨네요.
그렇습니다. 이 간츠 대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 마음을 바꾸고 네타냐후 총리가 참여하는 연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장기간 총리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집권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임기 중간에 이 총리를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먼저 18개월간 총리 자리에 있고요. 이후에 간츠 대표가 뒤를 이어서 총리직에 오를 예정입니다.
리쿠드당과 청백당이 내각뿐만 아니라 총리직도 분점하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 진영에서는 이런 총리의 자리 바꿈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리쿠드당과 청백당은 오는 13일에 연립정부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7일 발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합동 조직을 해산한다고 했다가 무기한 활동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전주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또 연방 대법원이 일명 브릿지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 두 명에 대해 유죄 선고를 파기한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합동조직 해산 논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설명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일찍 합동조직을 해산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몰랐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앞으로 조직을 무기한으로 남겨두겠다며 두세 명 정도 구성원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직 활동을 보강,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먼저 해산 논란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짚어보죠.
백악관은 지난 2월 1일에 보건실무당국자 등을 모아서 코로나 대응 임시기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영해 왔는데요. 지난 5일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해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달 말인 메모리얼 데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쯤에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애리조나주 마스크 생산 시설에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코로나 대응에 다른 형태의 조직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조직을 그대로 두기로 방침이 바뀐 거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방역 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인 6일 합동 조직이 계속 활동할 것이고 백신과 치료약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자들에게 인원 보강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네, 합동조직에 추가될 두세 명은 아마도 나라를 다시 여는 일에 중점을 두는 임무를 맡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설명했습니다. 각 지역의 봉쇄가 풀리고 경제, 사회 활동이 신속하게 재개되기를 미국인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조직의 활동 방향이 조정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기존 구성원들은 방역과 처치에 훌륭하게 일처리를 했고 인공호흡기 등의 확보에도 큰 성과를 거뒀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앞으로는 경제 정상화를 중점 목표로 합동조직의 활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백악관의 방침이 하루 만에 바뀐 건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비판이 많습니다. 조직의 운명을 놓고 우유부단했다고 AP통신이 지적했는데요. 한나라 또 정부가 코로나 대응 우선순위 선정에 곤란을 겪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망자와 경제 충격 증가를 완화하는 데 좋지 않다고 평가했고요. 다른 주요 매체들도 역시 비슷한 논조에 보도를 보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백악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 측은 비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합동 조직 해산 계획이 잘못된 신호를 줬다고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가 6일 언론에 밝혔는데요. 결과적으로 언론의 대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고 되짚었습니다.
그 밖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만한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불법 이주자 구금 시설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수감 중이던 57세 엘살바도르 출신 남성이 숨졌는데요. 구금 시설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이민세관 단속국 ICE 관계자가 CNN 등 매체에 밝혔습니다. 이런 사건이 알려진 직후 이민 민권 단체들이 강하게 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민 민권 단체들이 뭐라고 항의했나요?
총체적으로 예측이 가능했고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고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측이 6일 성명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이민 당국이 할 일을 안 해서 생명이 희생된 것이란 그런 강조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민 당국이 할 일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구금시설 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염 위험 수감자들을 제때 풀어주는 비상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사망자가 나온 곳은 오테이멜사 구금시설인데요. 수감자 중에 확진자가 123명이 있는 것으로 지난달 말 IC 통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ACLU 측은 확진자 수가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염 위험 수감자를 풀어줄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 법원의 명령이 있습니다. ACLU 측이 제기한 소송을 지난주 법원이 받아들였는데요. 의료적으로 취약한 수감자들을 가석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 131명 중에 단 2명만 풀려난 상태라고 샌디에고 트리뷴은 보도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나요?
다른 곳에 있는 아이스 구금시설을 대상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연방법원은 지난 3월 뉴저지 카운티 구금시설 수감자 10명에 대한 가석방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수감 중인 불법 이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약 4만 명 정도가 미국 전역에 아이스 구금시설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은 가석방 조치를 확대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감자 대다수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합 통계 짚어보죠.
7일 오후 현재 확진자 수는 1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요. 사망자는 7만 4천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오바마 케어를 완전히 없애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군요.
예, 오바마 케어 관련 보건 체계를 완전히 끝내기를 원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6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전 민주당 정부에서 만든 오바마 케어를 현 정부가 잘 끌어왔지만 엉망인 보건 사업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현재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오바마 케어 폐지 관련 소송에 정부가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오바마 케어가 뭔지 짚어보죠.
예,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없애기 위한 사업인데요.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정부가 만든 보험거래소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매년 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엉망이라고 한 겁니까?
주민들의 자유권과 보험업계 경쟁을 침해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의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주지사들이 있는 주정부가 잇따라 법원의 오바마 케어 효력을 멈추게 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각가지 개별 조항에 대한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현재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사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바마 케어의 의무 가입 규정이 위법이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험 미가입 시 내는 이 벌금 규정을 없앴는데요. 따라서 의무가입 조항이 실효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의무가입은 오바마 케어의 핵심이라서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완전 철폐가 가능할 것으로 공화당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소송에 더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6일 성명을 내고 오바마 케어의 마지막 혜택 하나까지 파괴하려는 것이라면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 비양심적인 움직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언제 심리하게 되나요?
네, 오는 가을쯤에 심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은 그 뒤에 나올 전망인데요. 11월에 열릴 대선에서도 민주공화 양당 후보의 입장이 갈리는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자, 민주당 후보로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사실상 확정됐는데요. 오바마 케어의 핵심을 유지하면서 보안 체계를 보안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한때 큰 논란을 일으켰던 정치 추문과 관련해서 결정을 내렸군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13년 뉴저지주 다리 봉쇄 추문 일명 브릿지게이트에 연루된 인물 2명에 대해 하급법원에서 내려진 유죄 선고를 파기했습니다. 7일 나온 판결인데요. 9명의 대법관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릿지게이트가 어떤 사건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브릿지 게이트란 지난 2013년 9월에 당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측근이 뉴욕 맨해튼과 뉴저지주 포트리시를 연결하는 조지 워싱턴 다리를 막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 다리를 왜 막은 겁니까?
예, 정확하게 말하면 다리를 막은 건 아니고요. 포트리시에서 조지 워싱턴 다리로 가는 진입로를 막은 건데요. 교통연구가 이유였습니다. 당시 도로가 나흘간이나 막히는 바람에 극심한 교통재증을 유발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교통연구는 전혀 없었고 당시 민주당 소속인 포트리 시장이 크리스티 주지사의 재선에 지지하지 않자 시장을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교통재증을 유발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보복 행위였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당시 크리스티 주지사 측이 시정부에 사전 통보하지도 않고 항만청의 지시를 내려서 도로를 막은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또 크리스티 주지사의 수석 부보좌관이었던 브리지 켈리 씨가 이를 지시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 일을 주도했던 인물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켈리 씨하고요. 당시 크리스티 주지사가 임명했던 빌 바론이 전 뉴욕 뉴저지 항만청 부청장이 관련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뭐 두 사람 다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엔 사기와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나요?
예,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브릿지 게이트 의혹에 대해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연루된 켈리 씨를 해임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혀왔던 크리스티 주지사는 브릿지 게이트를 비롯한 여러 추문에 발이 묶여 결국 경선 포기를 선언했었습니다.
대법관들이 이 사건에 연루된 두 사람에 대해서 유죄를 파기한 이유는 뭡니까?
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바로니 씨와 켈리 씨가 조지 워싱턴 다리 진입로를 막은 것은 정치적 보복의 이유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긴 했지만 주나 지역 공무원의 모든 부정이 다 연방 범죄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들의 계획이 돈이나 자산을 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사기나 금융사기법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바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기소를 정치적 십자군으로 표현하며 처음부터 자신의 주정부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연방 범죄를 지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대법원이 마침내 이를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켈리 씨는 지난해 대법원이 관련 사항을 다루기로 결정했을 당시에 13개월형을 시작하기 몇 주 전이었고요. 바로니 씨는 18개월형을 받고 이미 복역 중인 상태인데요. 하지만 대법원 심리가 결정되면서 석방됐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미국 대선 때마다 전 세계가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네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입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We will cut taxes the biggest since Ronald Reagan. We would like to bring our business tax rate down to around 15%.
연방헌법이 규정한 행정권에는 먼저 법을 집행할 권한이 들어갑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헌법 제2조 3절은 대통령은 법률이 충실하게 집행되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에는 또 내각 구성원이나 대사 등 연방정부 고위 관리를 임명할 권한도 있습니다.
In choosing his presidential inner circle, Donald Trump drew from corporate boardrooms, the military.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정부 고위 관리 가운데 일부는 연방상원 인준, 구체적으로는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이 상원 인준이 필요한 관리를 지명하면 해당 상원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전체 표결에 붙여 인준 여부를 정합니다. 고위관리 임명에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실 인사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직위가 모두 상원의 권고와 동의, 즉 인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Asked about Afghanistan Wednesday, Trump questioned U.S. involvement in that conflict.
그런가 하면 미 연방 헌법 2조 2절 1항에 따라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의 서면 의견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장관 등이 포함된 내각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각은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내각에 구속되지 않으며 내각이나 장관 자문가는 별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Two very big words. The action I am taking will open up access to up to $50 billion of
미국 대통령은 또 헌법이나 법률상 권한 범위 안에서 행정명령이나 지침, 성명, 각서, 견해 등 다양한 수단을 발동해 연방정부 업무를 수행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한에 근거한 조처는 연방법원이 위헌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연방의회가 법을 만들어 대통령 조처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대통령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엔 연방의회 소집을 요구할 권한도 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네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의 행정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호프의 Love, Love, Love 들려드립니다.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사랑을 달라고 하는군요. 함께 듣고 오시죠. So distracting, am I overreacting for feeling this way? And ever since I met you, I can't keep my attention and you are to blame. Your love's a permanent distraction, a perfect interaction, a feeling so extreme. I lost my appetite to eat, I barely get to sleep cause you're even in my dreams. And I thought that I was strong, but I knew that all along this was out of my control. So I fell into your hands and I don't know where to land, I'm just going with the flow. A perfect interaction, a feeling so extreme. I lost my appetite to eat, I barely get to sleep cause you're even in my dreams. And I thought that I was strong, but I knew that all along this was out of my control. So I fell into your hands and I don't know where we'll end up, just going with the flow. Cause you're even in my dreams. And I thought that I was strong, but I knew that all along this was out of my control. So I fell into your hands and I don't know where we'll end. I'm just going with the flow.
빛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스페셜 올림픽을 창설하는 등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여사는 1921년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조셉 케네디와 어머니 로즈 케네디 사이에서 태어난 10남매 중 여섯 번째였습니다. 위로 오빠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래로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 그리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있는 미국 굴지의 정치가 집안입니다.
결혼 전 이름은 유니스 케네디였습니다. 1953년에 서전트 슈라이버와 결혼해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유니스는 캘리포니아주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 군데서 소셜워커, 사회복지사로 일했습니다.
유니스 슈라이버 여사는 본인이 선거직이나 관계에 나간 적은 없지만 여러 해 동안 오빠와 동생들의 선거운동은 열심히 도왔습니다. 남편 서전 슈라이버가 부통령에 출마한 적은 있으나 실패했습니다. 케네디가는 민주당에 속해 있지만 슈라이버 여사는 공화당 소속인 사위 아놀드 스와츠네거가 캘리포니아 주 지사선거에 나섰을 때는 적극적으로 사위를 도와 결국 당선되는 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유니스 슈라이버 여사가 장애인 돕기에 나서게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케네디가에서는 전사한 큰아들 조셉 케네디 주니어를 기리기 위해 사회복지를 위한 조셉 P. 케네디 주니어 재단을 창설했습니다. 슈라이버 여사는 1957년 이 재단의 부회장으로 취임했는데 이때부터 장애인들을 돕고 이들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적극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케네디 가문이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데는 가정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슈라이버 여사의 언니이자 존 F. 케네디의 바로 아래 동생인 로즈마리 케네디가 지적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로즈마리는 커가면서 더욱 보살피기가 어려웠습니다. 로즈마리가 20살 때 그의 아버지는 딸의 뇌수술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로즈마리를 완전히 불구로 만들었습니다. 로즈마리는 사망할 때까지 중증장애자 보호시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로즈마리를 특히 불쌍히 여긴 슈라이버 여사는 언니를 보살피는 데 많은 애를 썼습니다.
슈라이버 여사가 잡지에 실은 가족 이야기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사는 1962년 시사잡지인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에 지적 장애인의 희망이란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 글에서 슈라이버 여사는 비밀로 해왔던 장애인 언니 로즈마리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장애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을 신랄히 지적했습니다. 장애아를 갖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회적 지원이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고발하면서 장애인들도 쓸모있는 시민으로 대우를 받도록 특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케네디가의 좋은 점만을 들어왔던 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슈라이버 여사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장애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고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부당한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죄 없는 희생자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오직 다르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슈라이버 여사의 노력은 다행히 오빠나 동생들이 정부 요직에 있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슈라이버 여사는 오빠인 케네디 대통령을 설득해 국립보건원에 국립아동보건인간개발연구소가 설치되도록 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어린이, 성인, 가족, 지역사회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슈라이버 여사는 또 워싱턴과 인접한 메릴랜드주에 장애자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여름 동안 장애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여름 학교였습니다. 슈라이버 여사는 정상적인 아이들도 이곳에 참여하는 걸 환영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캠프에 와서 봉사를 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슈라이버 여사는 자신이 직접 장애 아이들과 수영도 하고 공놀이도 했습니다.
지적장애, 발달장애인들의 운동 경기, 즉 스페셜 올림픽은 이런 활동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도 지적장애인들은 운동 경기를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로 치부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대회를 연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조셉 P. 케네디 주니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됐습니다. 드디어 1968년 7월 20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첫 스페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첫 대회에는 미국 26개 주와 캐나다에서 약 1,00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슈라이버 여사는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스타입니다. 세계가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전함으로써 여러분은 모든 나라, 모든 도시, 모든 마을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이며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그 자부심을 부모님께 그리고 여러분 나라에 가지고 가십시오.
이들은 육상, 수영, 하키 등 경기를 벌였습니다. 슈라이버 여사는 스페셜 올림픽을 통해 지적장애,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뛰어난 체육인이기도 하다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은 같은 해 스페셜 올림픽 인코퍼레이티드라는 비영리 법인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슈라이버 여사는 프랑스에서도 장애아를 갖고 있는 가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활동은 1970년대와 80년대 스페셜 올림픽이 대규모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날 스페셜 올림픽은 170여 개 국가에서 예선전에 나서는 장애인들, 그 가족, 코치 등 570여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장애인 체육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공적인 장애인 사업을 이루어놓은 슈라이버 여사지만 세계 1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지적 장애인들이 겪는 편견과 억압을 타파하기 위해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슈라이버 여사는 스페셜 올림픽 외에도 사회 개혁을 위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교에 의학 윤리 센터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또 커뮤니티 포 케어링이라는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보살핌의 공동체라는 의미인데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지적장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는 교육계획입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1,200여 학교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 낙태 반대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미국의 여러 대학들은 슈라이버 여사의 공로를 인정해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슈라이버 여사는 미국 사회의 어두운 면, 부족한 면을 개선하려는 많은 노력으로 미국 민간인 최고의 상인 대통령 자유메달,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 훈장 등 국내와 해외에서 많은 표창을 받았습니다.
슈라이버 여사는 2009년 여러 차례 뇌졸중을 겪고 88세를 일기로 숨졌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슈라이버 여사가 어떤 지적 신체적 장애도 인간의 정신적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교황 베네딕트 16세도 케네디가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미국 은화의 얼굴이 새겨진 최초의 여성, 유니스 슈라이버 여사는 전 세계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간 이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스페셜 올림픽을 창설하는 등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여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you guy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 기사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 us jump right in. 높은 긴장감을 표현할 때 물이 뜨겁게 끓는 것처럼 끓어오르는 긴장감이라는 표현 쓰죠? 오늘은 이와 비슷한 영어 표현, 긴장감이 고조된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다룬 기사를 통해 몇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Another explosion off the Gulf of Oman Thursday raised the already simmering tensions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blames Iran.
It is the assessm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s that occurred in the Gulf of Oman today.
Raised the already simmering tensions between Iran and the U.S. Simmering tensions. Simmer 하면 끓다. Tensions, 긴장감. 그래서 simmering tensions 하면 끓어오르는 긴장감, 즉 고조된 긴장감을 뜻합니다. 예문 다시 볼게요. Another explosion off the Gulf of Oman. 오만만에서 발생한 또 다른 폭발은 raised the already simmering tensions, 이미 끓어오른 긴장감을 더 고조시켰습니다.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이란과 미국 사이에. 국무장관이 말하죠. It is the assessm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미국의 평가입니다,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이란에,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s, 책임이 있다는 것이, that occurred in the Gulf of Oman, 오만만에서 발생한 공격은. 다시 한번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Another explosion off the Gulf of Oman Thursday raised the already simmering tensions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blames Iran.
It is the assessme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s that occurred in the Gulf of Oman today.
이번엔 simmering tensions, 끓어오르는 긴장감과 비슷한 고조된 긴장감을 나타내는 표현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Simmering tensions, high tensions, elevated, 상승한, 즉 elevated tensions, 높은 혹은 고조된 긴장감. Raise tensions. 또 끓는다라는 뜻의 다른 표현 boil도 자주 쓰이는데요. Simmering tensions, boiling tensions, high tensions. And lastly, you know what boiling point is? Boiling point, 끓는 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tensions reach boiling point 하면 긴장감이 끓다 끓다 못해 끓는 점에 다다르다, 즉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Tensions reach a boiling point.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긴장감, 즉 고조된 긴장감. Simmering tensions, boiling tensions, high tensions, elevated tensions.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 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